예, 오늘은 조금 믿음의 실제적인 면들, 지금까지는 어떤 이론적인 것들을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살 건가, 예, 그런 영역에 대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용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 지난주 본문과 같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게 되니까 부랴부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 그래서 막 쫓아왔습니다. 쫓아와서 예수님께 뭐랍니까? 예수님, 제 딸이 죽게 됐습니다.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그 딸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만 해주면 나을 겁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가자. 가고 있습니다. 갔는데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행로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냥 그는 만지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서서 누가 내 몸을 만졌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약간 혈류병 여인이 나와서 그래 이 여인아 너 믿음이 크다.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황이 딱 끝날라 그러는데 또 야이로의 집에서 종들이 막 쫓아옵니다. 주인님, 딸이 안타깝게도 죽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뭡니까? 자, 저와 여러분이 믿는데 믿음의 대상이 뭐지요? 자, 하나님과 첫 번째 하나님은 당연히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이게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이제 성경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가 하면 우리는 사람들 서로 사귀면서 나 당신 믿어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게 믿음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성경적인 믿음의 대상은 그게 아니고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여러 약속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초청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길이에요. 한 예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우고 왔어요. 그럼 믿기만 해. 그럼 너 구원받아. 은혜예요. 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어요. 왜 맞았느냐? 우리의 질병, 사단으로부터 왔던 그 질병, 죄들을 다 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면 건강해지기 시작해요. 자, 이게 다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지고 가셨어요. 가난의 저주를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신기만 하면 열매가 풍성한 은혜들이 와요. 여러분, 가난의 저주가 있으면요 아무리 심어도 열매가 없어요. 거두는 게 아주 극소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그 가나안 지역에 이삭은 그해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요 별로 얻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줘서 100배나 얻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신 은혜들이에요. 예수 안에 말씀자들은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뭐예요? 은혜거든요. 이게 말씀에서 약속된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좀 이제 뭐 영어를 좀 썼습니다. 자, 한국어는 믿음, 믿다. 영어에는 faith, believe. 다음에 use your faith, believe 뭐 이렇게 했습니다. 아, 물론 원어상에는요 저렇지 않습니다. 원어상에는 pistis가 있고 pistio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근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영어로 넘어오면서 이 믿음의 단어를 구분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좋습니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이렇게 내가 신념을 갖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 초자연적인 믿음, 혹은 우리식으로 자연적인 믿음, 이게 구분이 잘 됩니다. 영어식은. 근데 우리나라는 말은 어떻다고 해서 구분을 안 해놓으니까 저런 게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설명을 자꾸 해야 돼요. 설명을. 그래야 알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은 그냥 뭐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이나 우리가 이 땅에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나 같겠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시골에 가보면 하나님을 다 믿는다 그래. 근데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이 있는 걸 믿어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이렇게 믿음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페이스라는 믿음이 있고 빌리프라는 믿음이 있다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페이스라는 믿음이라든지 빌리프라는 믿음이라든지 모든 건 뭐라고요? 우리 스스로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에 대한 그 동사가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저 페이스라는 믿음은 하나님이 은사로 줬다고요. 보배로운 믿음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적인 믿음은 어떻다고요? 내가 보고 만져보고 확인해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초자연적인 믿음을 줬든지 내가 보고 확인하든지 모든 것들은 뭐예요? 주체가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강조한 게 뭐라고요? 어떻든 간에 내가 믿어야 된다고요.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동적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 빌리브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저 빌리프 빼고요. 페이스라는 내용을 말할 때 믿음을 저 페이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자, 요것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예, 하나님 비춰 주셔서 우리가 믿어져요. 이제는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내가 어떻게 해요? 사용하거나 행사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빌리브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약속이 점점 알아져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그게 안 믿어졌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만 하면 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어? 저런 약속을 주셨어?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접수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이런 걸 기초하에 우리에게 계시해 줬다고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왜?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성경을 읽어가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붙들어서 실행을 해야 돼요. 그걸 붙들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사용을 해야 돼요. 그걸 붙들어서 내가 어떻게 해요? 행사를 해야 돼요. 그건 저와 여러분 할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나 안 믿어지는데요 이래요. 아 그거는 안 믿어져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원래 저를 페이스라는 은혜를 못 입었던지 아니면은 은혜를 입었는데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진다는 사람은요 자기가 믿으려고 애를 안 쓰는 사람이든지 하나는 또 하나는 뭐예요? 아예 하나님부터 초자연적인 믿음을 이해를 못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페이스라는 믿음을 사용하고 행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나눠줬다고요. 자,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식의 믿음이고요. 초자연적인 믿음이에요. 이거는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저 밖에 사람들은 못 받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복음을 예수를 영접하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져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 딸 살려달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왔어요. 왔는데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지금 절망하는 상황에 빠졌어요. 자,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고 생명을 주는 분이고 고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왔다고요. 그런데 또 다른 얘기가 뭐예요? 딸 죽었습니다. 그냥 이제는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두 개가 혼란이 온 거예요. 믿었다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믿으면서도 의심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근데 의심이 오지요? 걱정이 오지요? 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 왜 그런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우리가 들어야 돼요. 자꾸. 근데 뭘 들어야 돼요? 세상 지식을 듣는 게 아니고 세상 소식을 듣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이 자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도대체 뭐야? 그 영어로는 저기 뭐예요? 어부가 들어갔어요. 근데 원래 헬라어상에는 어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법적으로는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좀 혼란스러워요. 자,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 할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저게.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도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도 복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진리잖아요. 그것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얘기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겁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걸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오셔서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떤 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이런 내용들이 약속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랍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 믿음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초자연적 믿음이 같이 운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초자연적 믿음이 우리를 막 도와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힘을 갖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읽으셔야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베드로 이분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인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가만히 좋은 상황에서는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안 드러나요. 왜요? 믿음이 작동 안 해도 그냥 잘 살아요. 근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면 그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일이 없으면 뭐 믿는 데 별 어려움 없지요. 두렵기 때문에 믿는 게 걱정되잖아요. 그리고 두려운 일이 안 생기면 뭐 믿을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환경 좋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 일 없고 편안하면 뭐 믿음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뭐 잘 되는데 뭐. 근데 이것이 막 휘몰아쳐서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가서야 어? 살아야 되는데. 그때 믿음의 작동이 이제 찾는 거예요, 그때. 평소에 믿음을 찾는데 우리가 찾는데 아무 일 없을 때는요. 믿음을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가서야 이제 믿음을 붙든다고요. 지금 저런 상황들에 봅시다. 아브라함, 모세, 베드로 처음엔 다 뭐예요? 잘 나갔어요. 믿음으로. 처음에는요.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습니까?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난 못해요. 하나님, 난 다른 길을 갈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기다리지 못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준비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미래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들이 전개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주는 이런 약속을 해놨는데 우리가 이 길을 믿음이 아니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마귀는 가만 안 놔두거든요. 자, 그래서 믿음의 상황은요. 아무런 일이 없이 쉽게 믿어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고민이에요. 평시에는 몰라요. 근데 장수가 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이래봐야 그 집이 든든한지 아닌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해요. 여러분들 이 사회에서 여러분 건들지 않으면 뭐 별 문제 없으면요. 그냥 여러분 그냥 천천히 잘 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그 평시에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흔들림이 올지 안 올지는 그거는 뭐 예상할 필요 없고 미리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준비해 놓으면 그게 오든 안 오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왔을 때 믿음이 준비 안 된 사람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담한 상황에서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냥 좋은 일 있을 때는 믿음 요구되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베드로 사건을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저리 보니까 좀 어려움 당한 모양이네 이렇게 이해하지요. 막상 배 타고 저런 일이 벌어지면요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어떻습니까? 유령이다 막 이러면서 하다가 이제 오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 그래요? 주님이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하고 와라. 그러니까 물에 가다가 빠졌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런데 몇 발짝은 아마 걸었을 거예요. 근데 물에 쑥 빠졌어요. 파도를 보고. 자, 그 상황을 지금 우리가 좀 저걸 보는 거지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저런 상황이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어요. 75세면 뭐 그 당시에도 나이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어요. 뭐 물론 환경적으로 오염이 덜 돼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살긴 했지만 뭐 별 차이 없어요, 오늘날이나. 근데 하란에서 떠날 때 75세였다 그랬어요. 저러면 그냥 젊은 시절 다 보냈죠. 그런데 사이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기적으로 뭐라 그래요? 내가 너 자손을 많이 줄이라. 그리고 내 씨가 온 땅을 구원하리라. 그런 약속들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얘기한지 아세요? 롯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롯과 흩어지게 했죠? 그 다음에 자기가 다메섹에서 같이 데려왔던 종이 있었어요. 엘리에셀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제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입니다. 내 앞으로 내가 나이 들면 제 엘리에셀이 나를 돌보고 나 인생 그렇게 종착할래요. 하나님 그거 아니다 그래. 근데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의 80세가 넘었는데 85세가 됐는데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정도 기다렸으면 꽤 기다린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에요. 자, 그러고 나니까 또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야. 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람도요 75세에 하나님을 믿고 떠났지만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에요. 결국은 어땠습니까? 100세에 아들을 얻었어요. 왜? 자꾸 이렇게 시행착오가 있으면서 생각을 자꾸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약속을 줬지요. 밤에 데려다가 나와봐라. 저 뭇별을 봐라. 얼마나 그 사막에 별이 초롱초롱합니까? 완전히 손으로 잡을 정도의 그런 환경입니다. 사막에 가면. 너 자손들이 저렇게 많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름도 바꿔주고요. 밤마다 그걸 쳐다봐. 자꾸 소망이 생긴 거지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준비돼서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다고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들을 준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니까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나름대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고 은혜를 주신다 그랬고 건강 주신다 그랬고 이런 소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소망만 가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뭔가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 행동이 뭐라고요? 응답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다리지만 말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희망찬 미래가 다가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제가 지나왔던 과거의 교회들을 보면 그냥 다 그냥 멀뚱멀뚱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겠지 뭐. 그게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된 믿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취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여기서 얘기 들어보면 시모나 했는데 너희를 이래 했잖아요. 그래서 너를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인데 번역은 너희를 이래 돼 있어요. 이게 좀 오차가 있는데 왜 영어에는요 유나 뭐 단수나 복수나 비슷해요. 그리고 뭐 히브리어에도 저 헬라어에도 뭐 그런 게 별로 구분이 없으니까 저렇게 해놨어요. 자, 그런데 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뭐라고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랬습니다. 자, 밀가부른다는 게 뭔지 알죠? 지금이야 뭐 방앗간 들어가면 다 알아서 하지만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곡식 타작해가지고 겨도 붙어있고 막 밀도 저기 껍데기도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바람 부는데 이렇게 흔들면 바람이 지나가면서 알만 무거운 게 떨어지고 가벼운 건 저 멀리 가죠. 이렇게 구분시켜서 이제 구분시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사단은 베드로를 흔들려고 지금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 말이. 자,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러 오면 예수님 옆에서 하나님, 저 누구누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아, 그러면 예수님 옆에서 야, 사단아, 손 떼!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하세요. 저 보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단이 베드로를 시험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막지 않고 있어요. 그 대신 뭐라 그래요?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시는 거죠. 믿음이 굳게 서라고. 자,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성경은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건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영적 진리가 그렇습니다. 자, 사단이 베드로를 공격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베드로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믿음이 세워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우리 같으면, 야, 더러운 사단아, 손 떼, 접근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가 뭐예요? 싸우는 거는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라.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먼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도망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의 예를 보면 베드로가 저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 자기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가 예전에 한번 당해봤는데 이제 내가 진짜 바른 얘기 해줄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자, 베드로가 저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한번 당하고 나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의 경우를 잠시 정리하면 밀 까부르듯 사단이 요구해왔다. 그러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너를 잡으려고 두루 삼키려고 찾아왔다. 얘기해요. 너를 밀까부르듯 한다는 의미가. 자, 그래서 봅시다. 너희를 밀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잘 보세요. 마귀는요, 믿음이 있는 자를 삼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잘 보시라고요. 믿음이 없는 자를 혹은 믿음이 떨어진 자를 삼키려 해요. 잘 보세요. 믿음이 있는 자를 삼킬 수가 없어요. 믿음에서 떨어지면 삼키려고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 떨어지지 말도록 기도한 거예요. 믿음에 떨어지면 사단이 공격해요. 그래서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떤 자요? 믿음에서 떨어진 자, 믿음이 희미한 자, 요들을 삼키려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뭐예요?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라. 자, 삼키려고 삼킬 자를 찾아서 삼키려고 어떤 대상을 삼키려고 덤벼드는데 거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거요,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기도만 해요. 믿음에 떨어지지 않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그놈을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대적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런가 하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저렇게 공격을 당해요. 예수님 다 아세요. 그러면 예수님 막아주면 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우리 보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바울은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감당할 시험밖에는 했을 때 영어로는 이거 common이라 했어요. 자, 뭐라고요?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게 뭐라고요? 누구나 겪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은요, 시험이 와요.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이 땅의 지금 환경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저런 일이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요, 저 환경이 아직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예상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미리 고쳐준 게 뭐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가 마귀를 대적해. 이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예수의 이름들 가지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놈이 도망가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것을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딱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거는 뭐라고요? 손 안 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감당할 시험을 이기려면 뭐 해야 돼요? 믿음을 굳게 세워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믿음에 우리 굳게 서야 되는데 믿음은 언제 떨어지고 언제 약해지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믿음이 뒤로 퇴보되고 약해지는가? 언제냐는 거죠. 자, 답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8절, 9절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면 믿음에서 떨어져요. 염려하게 되면. 자, 염려하게 되면 좀 전에 보세요. 자, 7절에 뭐라고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럼 너희를 돌본다. 그래 놓고 자, 뭐라 그래요?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구를 삼킨다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 누가 믿음이 연약해요? 염려하는 자. 자,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데 누구를 삼킨다고요? 믿음이 떨어진 자. 근데 어떤 사람의 믿음이 떨어져요? 염려하는 자.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랬어요. 자, 그러니까 믿음을 흔들고 믿음이 뒤떨어지는 시작이 뭐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삼키려고 덤벼와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얘기해요?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서 염려하지 마. 도리어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굳건히 서. 그러면 그리고 대적해. 그럼 너 이겨. 그리고 이 일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이야.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해요. 나만 지금 특별하게 고난을 받아.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연민이 와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이렇게 사단이 연민에 빠지게 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나만 특별히 받는다고.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나만 힘들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시험이 들게 해요. 염려에 들어가게 해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다 그러면 이겨야지 이래야 되는데 아니야.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나만 힘들어. 이러면 어떻습니까? 자기만 힘들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못 이겨.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이 없는데 나만 있어. 그럼 난 못 이겨.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렇게 해서 염려하게 만드는 거지요. 자, 모두가 동일한 고난을 받습니다. 보편적으로 다 옵니다. 그런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굳게 하라고요. 근데 믿음을 굳게 하는 게 뭐예요? 염려를 이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라 했어요. 자, 믿는 것의 반대는 그럼 뭘까요? 아까 답이 다 나왔어요.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믿는 것 반대, 안 믿는 것. 맞아요. 안 믿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염려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저와 여러분이 염려를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버릴 수 있는 길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염려가 오는데 나 염려 안 할 거야. 안 됩니다.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염려가 왔지? 그럼 어떻게 염려를 이기지? 이걸 배워가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사단은 염려하는 자를 집중 타겟으로 삼아요.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이 안 세워져 있다는 뜻이에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예수 베드로를 통하여서 뭐라고요? 염려를 맡겨라. 왜? 주께 맡겨라. 염려를 네가 가지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 그런 거예요. 그럼 자 봅시다. 여러분 누가 이거 하나 줬어요? 이거 무거워. 그래서 옆에 있는 힘쓴 사람에게 딱 넘겼어. 맡겼어. 그럼 나는 가벼운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염려가 내게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염려를 처리해야 돼요.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님, 저 이 염려가 지금 들어오는데 이 염려를 주님 말씀대로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넘기는 거예요. 이게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염려는 옵니다. 오는데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머리 흔들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맡으세요. 저는 자유합니다. 주님이 담당해 주세요. 붙드시라고 이렇게. 야, 염려를 넘겼으면, 물건을 다른 사람이 넘겼으면 여러분 손이 없지요? 그렇게 믿으시라고요.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염려할까요? 염려가 오니까 염려하겠지요? 자, 믿지 못해서, 믿지 않아서 염려가 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염려할 거리가 없지요? 염려 안 생기지요? 그러면 왜 믿지 않을까요? 그럼 다시 염려 와서 그렇습니까? 아, 염려하고 믿지 않는 것도 달라요. 야, 그래서 지금 실제적인 것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자, 믿음이 뭐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믿음을 줬어요. 근데 내가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염려가 올 수 있고 하나님 못 믿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믿지 않을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믿음을 줬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필요가 그래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잘 알아야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하지요. 우리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내가 믿지요. 그분을 모르면 내가 믿지 못하지요. 자,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여기에 지금 들어가요.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좀 말이 좀 어려워요, 저게. 무슨 말 같기도 한데 참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믿음은요, 사랑으로서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은. 이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은. 자, 그래서 여기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으로 역사돼요. 자, 믿음은 아니 초자연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믿음도 어떻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믿으면 어떻습니까? 믿지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알면 믿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초자연적인 믿음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 여러분, 차가 지금 여기 있는데, 전기차는 전기로 가지요. 예. 휘발유차는 휘발유로 가고, 디젤차는 경유로 가고, 뭐 디젤로 가고, 가스차는 가스연료로 가지요. 이런 거예요. 근데, 전기차는 있는데, 전기는 없고 휘발유만 있어. 못 갑니다. 가스차인데, 전기도 있고, 휘발유도 있고, 경유도 있는데, 못 갑니다. 왜요? 작동하는 룰이 있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서 구동이 됩니다. 사랑으로서. 사랑을 알아야 돼요.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구동이 안 되겠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이 돼야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된다고요. 자, 난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믿는데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또 믿음도 이미 받았다는데 왜 나는 안 믿어져?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한 사람들 간혹 있어요. 있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고민하잖아요. 왜 나는 안 믿어지지? 그래서 막 벽에다가 머리를 대고 왜 안 믿어지냐고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믿는데 어떤 사람은 왜 믿지 못할까? 자, 이게 고민인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지? 같이 한 방에서 한 홀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못 믿어. 어떤 사람은 따라오는데 어떤 사람은 못 따라와. 왜 이러지? 이런 문제들이.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같이 읽었는데 안 믿어져. 어떤 사람은 그걸 붙들고 힘을 내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믿음을 사용해요. 사용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요, 실제적으로 알든 모르든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어.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전진해. 힘을 내. 같은 환경이고, 힘든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전진해요.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포기해요. 이런 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왔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이미 확증했다는 거예요. 확인해서 증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지금 사랑할까? 저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요? 야, 내가 이미 증명했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보고 뭐라고요?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대신 죽게 해서 우리 죄짐 다 지고 가게 하고 구원의 길 다 열어주고 우리의 질병도 다 가져가게 하고 저주도 다 가져가게 하고 하나님 그렇게 준비해놨다고요. 야, 이게 지금 사랑이지. 이게 널 사랑한다는 표현이지. 더 이상 뭐가 있어? 맨날 머리 쓰다듬어 줄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머리 쓰다듬는다고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놓고 기다린다고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냥 맨날 하나님 와서 야, 내가 널 사랑해, 널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뭔가 오해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 믿음에서 떨어져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 믿음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저게 무슨 뜻이에요? 할례나 무할례나. 유대인들은 할례했어요. 이방인들은 할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싸워요. 근데 저게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저게. 자기의예요. 저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뭐 나는 매주 교회 나가는데, 난 매주 헌금하는데, 나는 매일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게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도움은 돼요. 그 행위가 초점은 아니에요. 그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맞죠? 예. 자,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저기서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확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뭐 좀 느끼려고 자꾸 하는데 느끼는 영역이 아니에요. 어릴 때는 뭡니까? 이렇게 다정하게 해주고 그러면 내가 사랑받는 줄 알아. 근데 나이 들면요, 장성해지면요, 그게 아니지요. 자, 그래서 믿는 것의 반대는 뭐라고요? 염려, 근심, 걱정이었어요. 왜 염려합니까? 믿지 않아서, 의심해서. 그 왜 의심합니까? 무엇을 의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뭐 행기 있어야 하나님이 해주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 나 같은 거 사랑하겠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염려가.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내가 뭔가 했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행기 없는데 뭐 하나님 나 같은 거 사랑하겠어?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의심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장담을 못하겠어. 예, 자기가 행위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유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 그래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하나님 사랑이 안 느껴지는데요. 하나님 사랑을 내가 못 믿겠는데요.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는 판단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 그래. 자, 지금 좀 헷갈립니까? 자, 믿음이 없는 이유는 염려하기 때문에. 염려는 왜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왔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우리 사랑한다 그러는데 왜 내가 힘들어하냐고요. 그게 왜 안 믿어지냐고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는 판단 기준이 잘못돼 있어요. 그렇다는 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느냐, 아니면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해야 판단하느냐. 자, 이 차이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 뭐로 여러분 판단합니까? 내 경험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아. 뭐 도와준 것도 없어. 그걸로 판단합니까? 아니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걸 여러분이 붙듭니까? 여기서부터 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삶의 경험, 환경, 상황으로 내가 좀 뭐 잘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해. 잘 안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금 주초를 잘못 놓은 사람이에요. 신앙의 주초를 잘못 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 기준으로 지금 하나님 사랑을 평가하는 거예요. 뭐가 돈이 들어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해. 뭐가 아들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자기가 잘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해. 또 막히고 잘 안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게 세상 기준이라고요. 자, 이 기준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묵상 고백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데 이 작업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동안 안 한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은 난 느껴져야 믿을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느껴져야 믿어. 대표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느껴져야 난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보고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연적인 믿음입니다. 자연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불가능합니다. 평가 기준이 다르다고요. 자, 그래서 느껴지지 않아도 삶의 경험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나 그거 받아들일 거야. 이게 성경적인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닫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삶의 경험에 거꾸로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 뜻이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최종 권세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법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여기에 판결이 최종 권세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나온 게 최종 권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최종 권세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할 때 고백해서 삶의 경험이 이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 하나님 날 사랑하셔. 아들 아낌없이 주셨어.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했어. 그걸 자꾸 여러분이 보고 붙들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때 느껴집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깨달아져요. 어? 야,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그때 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감정이 왔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감정이 오든 안 오든 느낌이 오든 안 오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뒤에 와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나 이거 믿어. 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일구이언하지 않아. 그래서 나 하나님 뭐라 하든지 그 말씀 믿을 거야. 여기서 시작되는 게 뭐라고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거예요. 근데 아니, 나는 안 느껴져. 환경이 안 열려.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는가 봐. 그거요? 완전히 잘못된 믿음에 세워진 겁니다. 그 판단 근거가 잘못된 겁니다. 자, 느껴지지 않아도 삶의 경험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받아들인다.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러한 작업이 씨를 심는 겁니다. 이제 요게 여러분, 씨를 심어야 거두지요. 이게 심겨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씨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이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부터 기초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없어. 환경이 열리든 안 상관없어. 말씀이 그러하면 난 그 믿어. 이게 오라. 이게 진리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지 말씀해? 그럼 나를 사랑하는 거야. 붙드셔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심는 거예요. 근데 이 심지도 않고 환경과 여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고 그러면 그 애초 안 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건 완전히 사단이 삼키려고 그런 사람을 찾아내립니다. 자, 삶에서 경험될 때까지 말씀을 고백하고 묵상하고 하면 나중에는요, 감정도 따라옵니다. 여러분, 지금 어른들 보세요. 어른들, 우리가 어릴 때는 엄마가 잘해주면 날 사랑하죠. 잘 안 해주면 날 미워해. 특히 형을 잘해주면 나를 미워하는가 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이 들어 보세요. 나이 들어 보면요,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나를 사랑하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형만 사줬지. 그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이해가 돼.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느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려면 그건 크게 오산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진리를 자꾸 파고들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비춰져요. 그때 알게 됩니다. 자, 이때가 뭐라고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때가. 그래서 알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날 정말 사랑한다고부터 처음부터 흔들리면서 시작해서 하나님 날 사랑하셔 사랑하셔 자꾸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날 변함없이 사랑하셔. 그게 감정적으로 딱 와요. 그때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것까지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 권세,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 흔들리죠. 그런 사람 뭐예요? 씨를 심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자, 그리고 씨를 심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씨를 심은 후에는 하나님은 날 변함없이 사랑하셔. 하나님 날 변함없이 사랑하셔. 이 생각을 붙드시고요.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 생각으로 바꾸셔야 돼요. 아예 환경이 이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아니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야. 하나님 사랑이셔. 자꾸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씨를 심더라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는 생각을 새롭게 안 하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 씨는 열심히 심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 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아까 심은 씨의 그 생각을 붙들고 계속 주장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열매가 안 맺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으므로 날 사랑한다. 이게 사랑의 확증이다. 로마서 5장 8절 이런 말씀을 계속 붙들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요. 그 사람은 뭐예요? 씨를 심어서 이제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을 안 하면 씨를 심었지만 열매가 없어요. 거두질 못해.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자, 이 말씀에 또 다른 측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사랑을 알게 되면 하는 얘기인데, 자, 사랑으로서 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눈물을 흘렸어요. 나인성의 가부가 아들이 죽어서 장례가 오는데 슬프잖아요. 그걸 예수님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워가지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어요. 살아났어요. 자,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편으로 믿음으로 사역할 때 어떻다고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긍휼의 마음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비춰져야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갖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역사가 안 나타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사역을 할 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영역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잠시 이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소경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만지고 보게 되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요 다 긍휼의 사역이었어요. 정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하신 일이에요. 자, 다시 돌아가세요. 자,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랬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삶의 중요한 요소에게 첫 번째 뭐라고요? 산제물이에요. 자,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살기로 결단하고 내가 그 붙들리라. 이게 뭐예요? 산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 변함없이 사랑하셔. 내 환경 여건 그 조건이 아니야. 하나님 날 사랑하셔. 사랑하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성화거든요. 이게 두 가지 가치가 돼요. 근데 산제물로 드리지도 않고 생각이 안 바뀌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나는 삶을 드린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죠. 자, 이런 작업이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산재물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많은 사람들이요 산재물로 드릴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믿음이 자라질 않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내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하나님 날 책임지도록 내 결단한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 결단을 아직 안 해. 그럼 어떻습니까? 생각이 바뀔 수가 없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근거가 잘못됐어요. 느껴졌냐 안 느껴지냐 이걸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들을 아낌없이 주심으로. 우리가 언제예요? 잘할 때? 아니요. 죄인이었을 때. 그러면 예전에 사랑했으면 여러분 지금 죄인이 아니잖아요. 의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 안 하세요? 사랑하시죠. 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또요.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얘기해요. 나는 조건 없는 사랑이다. 난 조건 걸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자, 이런 걸 저와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렇죠? 아들을 아껴주신 분이 다른 걸 안 주시겠어요? 다른 걸 아까워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계속. 자, 그래서 또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2, 3절.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할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막 제시하고 있어요. 이걸 뭘 보여달라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진심으로 얘기하고 계신데. 자, 그래 느껴지지 않아도 삶의 경험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받아들입니다. 이게 씨를 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삶에서 경험될 때까지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 정말 나를 사랑할지 사랑한다 그랬잖아. 사랑해. 사랑하는 거야. 자꾸 이렇게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감정이 따라옵니다. 그때가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사랑을 느껴요. 이게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드셔야 돼요. 그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랑의 보호 아래 있어요. 약속도 안 붙들고 그냥 세상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셔. 그러면요 사랑 안에 못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씀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이 되면 성령인데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자, 요 과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믿으시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게 돼요. 어느 정도 가서는 흔들리는 거예요. 한편으로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 걱정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하지 말란다고 안 옵니까? 내가 이게 터전이 안 됐는데 흔들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작업을 굳건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작업부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부터 먼저 고백하시고 붙드시라고요.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